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근데 정확하게 별을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막상 그 타운에 들어와서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이것을 묻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Where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몰랐던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런데 막상 헤롯 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했어요. 좀 혼란스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은 더욱더 이게 좌불안석처럼 불안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지금 위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포커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옆방에 가서 있어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어디서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half Jewish거든요. 반은 유대인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는데 거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공부한 사람은 달라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줘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질문도 간단하고 대답도 간단한 거예요. 질문은 왜 간단한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난 자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I want to know. 대답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 예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베들레헴이다. 간단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엄청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왔지만 별을 따라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인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 한 600년 전에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이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최소한 아 메시아가 태어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태어났다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해야죠. 근데 누구만 갔어요? 동방박사만 갔어요. 동방박사만 갔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사가 글로 가지 말아라. 헤롯 왕에게 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돌아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라고 한다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먼저 가서 경배해야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안 갔어요. 에이, 가짜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었을까? 도대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작은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마을은 분명히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 위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작은 마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마지막으로 살고 있었던 미국에 올 때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서울에 그 봉천동의 낙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곳이에요. 그래서 낙성대역이라고 하면서 2호선 전철역도 있고 하는 데서 저는 살았는데요. 그 낙성대가 여러분 유명하다는 거 아십니까? 역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역으로 말고 그 낙성대가 역사적인 곳이라서 이름이 낙성대역이에요. 제가 그 동네 출신이잖아요. 그 낙성대가 무슨 왜 유명한가 하면 그 고려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오 이렇게 이야기해. 제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성대가 그냥 나 낙성대에서 살았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좀 다루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베들레헴은 오늘날에 얼마나 작은 도시인가 하면은요, 오늘날이에요. 물론 출처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뭐 수치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거로는 현대 베들레헴의 크기는 15평방마일이에요. 15평방마일이면 이게 얼마나 크고 작은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시티 오브 라스베가스를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우리 라스베가스 도시 핸들슨 빼고 라스베가스만 놓고 이야기하면 136평방마일이에요. The city of Las Vegas, the size wise, is 136 square miles. But the Bethlehem is only 15 square miles.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진짜 작긴 작았던 모양이죠. 옛날에는 더 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작은 곳이지만 낙성대처럼 유명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베들레헴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곱이 형한테 사기를 치고 외삼촌네 집에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아내 둘을 얻지요. 그래서 만 14년 적어도 14년을 거기서 거의 종살이를 하고 두 아내를 얻는데 첫 번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다 가축을 데리고 뭐 자식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이 더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 벤자민을 낳다가 죽어요. 낳다가 죽는데 이게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낳다가 죽었을 때에 이 아내를 묻은 곳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에브랏. 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에다가 묻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넘어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고 있다가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48장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나를 내가 죽으면 나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나 거기에다가 묻어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아내를 사랑을 했어요. 물론 크게 보면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래서 베들레헴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5장이고 48장에서 야곱의 유언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베들레헴은 성경에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갈렙 장군이에요. 갈렙 장군은 어떤 장군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 중에 그 땅의 위치로 아주 중요한 고장이 하나 있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어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장에 아낙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아무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키가 세고 아니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힘이 세서 그랬는지 거기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에 갈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거기를 치러 가겠다. 내가 그 땅을 정복을 할 테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 나에게 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에브랏이라고 이름을 줘요. 에브랏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역대상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땅을 갈렙 에브라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갈렙이 소유한 에브라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갈렙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읽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지형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얻고 나서 남편이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에브랏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 땅을 기억을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난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있어서 이 나옴이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이 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도 안 낳는데 나옴이의 남편도 죽고 나옴이의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에 다른 며느리 하나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랬을 때 한 며느리는 그냥 떠나요. 울면서 우는 척 했겠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랬겠지만 그래서 울면서 떠나요. 그러나 다른 며느리인 이 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룻이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룻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아들이 있는데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 가지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땅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인데 다윗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하면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 설교 들으셨어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서부터 쫓겨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쫓겨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그 샘물, 약순물이 먹고 싶어서요. 참고로 성경에는 약순물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약순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그 고향의 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군사 세 명이 그 왕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몰래 들어가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못 마셔요. 왜냐하면 신하들의 목숨이 걸렸었던 것이기 때문에 못 먹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냥 부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사건만 해도 낙성대 이야기를 하듯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이 자긍심이 있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사건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곳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에요. 베들레헴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읍보다도 작은 게 리인가요? 리보다 작은 거 뭐 없나요? 그냥 동네, 그런 마을,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온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 가운데에서 정동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정동필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점으로 찍는다고요, 여러분? 점도 커요. 우리들 그냥 내가 돈이 많고 너는 적고, 나는 너보다 좋은 집 갖고 있고, 나는 너보다 공부 많이 했고, 우리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집 가지고 있어도 세계지도를 쫙 펴놓고 난 다음에 점으로 찍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그 정도로 작은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위대한 일이 생겼어요.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작은 나에게, 작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루어졌던 이 역사, 나에게 이루어졌던 이 스토리, 이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그 이야기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작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the most, utmost, greatest story of my life.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사람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양부인 그 요셉이 다윗의 혈통인 건 맞아요. 그래서 고향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의 어느 총구석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미 결혼도 안 했는데 동정녀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임신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신한 채로 베들레헴까지 내려간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게 남북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처럼 이렇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보통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형이 올라가는 지형인 거예요. 쉬운 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앰뷸런스가 고급 앰뷸런스가 돼서 이렇게 진동 없는 것 만들어 놓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뭐 저기 뭐야 낙타를 타고 가거나 나귀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 정도인데 분명히 가난했으니까 거의 확실하게는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임신부가.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 여러분의 딸이 임신 중인데 멀리 걸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되어졌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4절에서 5절인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세금 더 많이 받으려고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사는 동네는 뭐 예를 들어서 나사렛이라고 칩시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세금 한번 받고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세금 한번 받으면 로마는 더 좋잖아요. 두 번 받으니까 더 좋잖아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긁어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고향까지 가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표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우리 한번 얘기 좀 하자. 내 계획은 이런데 너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저희 어머니가 구역예배 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구태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시주살 짊어지고 승가사라고 절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승가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시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4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4.19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한 10시도 채 안 됐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네 집에 놀러 가셨어요. 그냥.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집에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전 가겠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구역장님인지 누군지 전도사님인지 누군지 모르시지만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공필아 우리 교회 갈래? 그러니까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 교회 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절에 다녔다니까요 저요. 근데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곧바로 4월 21일이에요. 그 4월 21일 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되면서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그 교회, 첫 번째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한 자매는 미국에 언어 연수를 왔습니다. 언어 연수를 와서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 올 때에 그 자매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뭐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개지만, 하나는 한국밥 먹고 싶어서, 김치 먹고 싶어서 왔고요. 하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다 한 두어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성경 공부 중에 눈물이 글썽글썽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아내를 교회 데려다 주고 아내는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춥지만 교회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울산의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십니다.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는 우리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단어를 써서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ruler in Israel.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솔로몬 때가 다윗 때보다 더 눈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었지만 저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차 약화되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솔로몬 때부터 나라는 부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어져갖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두동강이가 되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기원전 728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에 있는 유단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북쪽은 멸망을 했고요. 남쪽도 이렇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 영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땅에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어디로 놓고 봅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머니 뱃속이죠.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부터 생명이라고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윤리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잉태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 바로 그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근원이 태초부터다라고 가르칩니다. 태초부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미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Whose coming forth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들, 이 아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즉 태초로부터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의 성육하심을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옛날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본은 예수님의 근원은 태초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 언제부터 언제 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예요. 아기 때부터예요.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그 구유에 누워 계실 때부터 이미 왕이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조선시대 드라마나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 중세시대 때 뭐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왕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왕이라고 안 부르죠. 일단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고 부르죠. 왕자라고 부른 다음에 조금 이제 격식을 갖추면 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죠. 그 다음엔 세자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갈 시대가 되었다든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세자를 후임자로 딱 지목을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태자.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들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후계를 이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왕세자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찰스 왕세자 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셨어요.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왕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갓난 아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오라토리아가 있죠. 오라토리오가 있죠. 그 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합창이 있습니다. 그 합창에 맨 마지막 부분에 웅장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사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싶네.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옛날부터 했어요. 태초부터 우리의 왕이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근데 동방박사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지금 무릎 꿇고 계십니까? 경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일날만 우리들의 왕이시라면 주일날만 무릎 꿇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나날 동안에 365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배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지 않았다. 내 자존심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꿇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2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요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창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매일같이 못 꿇어서 문제죠. 어떤 때는 무릎을 꿇었는데 어떨 때는 또 안 꿇어요. 불쑥불쑥 나의 자아가 튀쳐나와요. 내 생각이 오르는데 불쑥불쑥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은 갈등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잖아요. 결론은 하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들레헴과 관련되어서 많은 찬양들이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120장에서는 이렇게 베들레헴 작은 고리라고 하는 곡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성탄절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평화하고 평화가 있고 사랑을 나누는 계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고 하찮고 소망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무릎 꿇는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도 아름다운 날이지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I am not and I will not celebrate the day of Christmas, but I will and I am celebrating the day of Christ. For me, the day of Christ is every day. 저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날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즐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은 매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저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날을 즐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성탄절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함께 즐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